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곤히 잠든 이 새벽,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아뢰어도 들으시고 말하지 않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걱정,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새벽 큰 꿈을 꾸면서 고기를 잡기 위해 항구를 나서는 고깃배의 선장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나름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바다가 잔잔하게 하시고 큰 고기들과 많은 고기들을 만나는 행운을 주시며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몰려오는 큰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배의 선장처럼 때로 우리는 간이 녹을 듯 공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를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달려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난 파도를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함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주시고 시대를 감지하는 감각을 주시며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에는 용기를 주셔서 주저함 없이 추진하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는 하루가 사업이 더욱 단단해지고 기업이 더욱 알차게 연결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2년여 동안 계속되어 오는 일입니다. 구청의 직원들과 공무원들, 보건소의 직원들과 의료진들, 질병관리청의 공무원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간호사 직원들, 하나님,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질병을 관리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시간마다 소독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보아주시고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저런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입 실기 시험을 비롯하여 예술학교 입학시험, 그리고 체육, 미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한 모든 것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게 하시어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을 실행하느라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며 상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시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전선에 있는 이들이오니 이들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실수가 또한 많은 이들이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소망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궁수술을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여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말에 많이 놀랐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 전이되기 전에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사님과 그 따님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상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로 1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로 1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에 나누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50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먼저 읽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이어서 18장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예,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는 장면이 앞선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돌 다섯 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돌 다섯 개라는 말이 참 재미있고 또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에도 참 또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참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본문이 참 저는 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로 앞에 있는 4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맷돌 다섯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와 돌 다섯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맷돌로 그가 쓰러졌고 그리고 나서 칼을 사용하는데 51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목을 베는 그 무기는 누구의 몸에 있었던 것입니까? 골리앗의 몸에 있었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골리앗이 사용하던 무기,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무기, 이 무기가 지금 골리앗에게 허리에 아마 차 있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린 다음에 이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의 목을 따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적의 무기,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적의 무기가 이제 나의 무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하시다,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없지만 그리고 적들이 나에게 정말 칼로 창으로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들의 무기가 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죠. 나를 죽이려고 죽일 용도로 사용된 그 칼이 나에게 붙잡힘을 내가 붙잡게 되고 그 칼로 그를 죽이게 되는 적을 죽이게 되는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앙인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없고 적들은 나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내 무기는 그저 별 볼일 없는 무기이고 그러나 적들의 무기는 철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무기가 도리어 내가 쓰는 무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을 너의 목을 베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칼은 가지고 가지 않지만 그의 현장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적의 손에 칼이 있었고 그 칼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지금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4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믹마스에서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전투가 이제 큰 전투로 소개되고 있는데 믹마스에서 전투는 요나단과 그리고 함께 무기를 들고 가는 소년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수행되면서 이제 사울이 따라가면서 이기는 전쟁이었고 앞선 사무엘상 4장에서의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패전하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들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게 그만 빼앗기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4장에 나왔죠. 이 법궤가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는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곤 신전 안에 갔다가 법궤를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마치 전리품처럼 다곤 신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 법궤가 그곳에 전리품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쓰러져 있고 다곤 신의 머리가 저 멀리까지 나가서 그만 내동댕이 쳐져 있는 목이 잘려 있는 물론 형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데 다곤신이 처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자, 마치 지금 이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하나의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전쟁이고 한 장군과 어린 소년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골리앗이 전쟁에 임하고 있고 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전쟁으로 성전으로 지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과 같은 신의 전쟁과 같은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또다시 목이 잘려나갑니다. 골리앗이 다곤 신의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이 그만 목이 잘려나갑니다. 사무엘상에서 다곤 신의 목이 잘려나갔던 것과 같은 모습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50절과 51절 또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또 장수의 목을 베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장수의 목을 베기 위해서 우리에게 칼이 필요할 것 같지만 칼이 없어도 우리는 장수의 목을 벨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50절과 51절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떨고 있던 골리앗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맷돌 한 방에 그저 나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정중앙에 머리에 박히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에서 목이 그저 쉽게 잘려져 나가는 이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가? 이 골리앗의 실체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참 골리앗의 이야기는 참 보면 볼수록 동화 같은 이야기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교훈들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2절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기 엎드러졌다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동사라고 했는데요. 앞서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에서 마음을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에서 나팔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도 이제는 누가 쓰러졌습니까? 골리앗이 나팔 동사로서 쓰러졌고 그리고 여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엎드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지금 그 사이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에베스 담밈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패퇴하면서 사하라임 지역에부터 에그론 지역 그리고 가드까지 이렇게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하나의 지도를 대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스돗 방향으로 그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가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오는데 가이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이라는 표현은 골짜기라는 의미여서 어쩌면 엘라 골짜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받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5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54절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쫓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노략질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54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 여기서는 골리앗의 머리죠.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또 갑주, 그의 그 골리앗이 입었던 옷은 지금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자기 장막이라는 것도 지금 아직은 이새의 아들로서 자기 장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장막이란 말이 그냥 자기 천막이란 뜻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자기 집이란 뜻인데 자기의 어떤 가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54절은 아마도 시차적으로 보면 먼 훗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시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3절, 이제 5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나중에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긴 다음에 왕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자기 장막에 그 갑옷을 두는 것 그것도 먼 훗날 일어난 일을 지금 마치 가까이 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차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55절, 56절, 57절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55절과 56절을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여기서는 골리앗을 지금 죽이려고 나갈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골리앗은 죽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나갈 때 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갈 때 제가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니 이미 지금 자기를 다윗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그 수금을 타는 자로도 만들었고 이미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들을 보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어쩌면 이가 다윗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집에 보내서 사울을 우리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세의 가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울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사울이 묻느냐 하면 앞으로 이 아이가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 가문에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혜택을 받는 가문이 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자, 57절부터는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장면으로 또 다시 넘어갑니다. 57절, 58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때는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내려 지금 사울 앞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이때는 이제 약속했던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그 말을 마치고 다윗과의 대화가 아마도 좀 더 긴 대화가 있겠지만 말이 끝나자마자의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바로 본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이 1절 말씀 이제 18장 1절 이후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관계, 충성하는 관계, 서로 언약을 맺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이제 그가 이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다윗이 그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풀어내시고 5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사울의 마음도 풀어내십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군대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골리앗을 지금 죽이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회상시키는데 이때 한 장면을 하나 마치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보게 하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 그 승리의 그 길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는 사실은 평행법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은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이고 누가 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앞선 숫자는 작은 숫자가 나오고 뒤에는 큰 숫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두 개가 지금 합해져서 사울을 칭송하고 다윗을 칭송하는 하나의 노래이죠. 이게 하나의 평행법의 하나의 구조인데 이거를 따로 띄어서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거기에서도 조그만 꼬투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울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부터 이미 움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짝 끼워 넣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벌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그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예,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붙잡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